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을 거친 다음에 기어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는 그의 뜻을 굽히지 않게 되자 드디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 홀로의 힘으로 스스로 로마에 가고자 하면 먼 길을 어렵게 가야 하고 가는 도중에 여러 위험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기는 하나 로마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이사 앞에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큰 뜻을 품으시고 그에게 이러저러한 예비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로마 군대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지만 가는 도중에 예기치 못했던 풍랑을 만나 바울만이 아니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바울이 실질적인 그 배의 지휘관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잘 안전하게 인도하고 무사히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출발했고 믿음으로 출발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출발한 그 로마행 선박 지중해를 건너가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에 이런 풍랑이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는 안타깝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풍랑 만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처음 어려서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면 있던 풍랑도 잔잔해져야 될 터인데 왜 예수님 타고 가시는 배가 등장했는데 없던 풍랑이 생겼을까 해서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중해에 아주 순풍이 불어서 평안하게 여행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긴 풍랑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계절적으로 항해를 하면 안 되는 시기에 무리하게 항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때가 겨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약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연안이나 태평양 이쪽에는 여름에 태풍이 많이 불지만 지중해에는 겨울에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인 10월 초에 유대인의 대속죄일이 지나면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만큼 그것이 상식이 되어 있을 만큼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중해의 어려운 시기인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상식을 벗어나서 항해를 결정한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도 봅니다. 둘째는 12절에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에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좁은 항구에 작은 항구에 도착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할 것 같아서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그런 생각에 무리한 줄 알면서도 항해를 결정했다고 봅니다. 불편한 것을 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편리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기술 문명이 많이 발전되는 것도 다 좀 더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자 편리함입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겨울 바다가 무척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작은 불편을 이유로 해서 위험을 자초한 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한 신앙생활보다, 편안한 신앙생활보다 안전한 신앙생활을 더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전한 교회 신앙생활이란 교회 중심의 생활이고 말씀의 틀 안에 거하는 생활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안전한 신앙생활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 가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에 함께 탑승하면서 이번 여행이 자칫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 여행을 주관하던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선장은 오랜 경험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었고 선주는 물질적으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한 번이라도 더 지중해를 내왕해야 그만큼 큰 수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라도 항해를 강행하려 했을 것입니다. 경험 중심의 사고, 물질 중심의 사고가 이 큰 위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식을 벗어났고 또는 사람의 생명보다 안전보다 편리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사람의 경험이나 물질 중심의 가치를 더 소중히 생각했던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부실함이 다 모아져서 항해의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됐습니다. 이 위기는 그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아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했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더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배가 바람에 쫓겨가는 대로 방치해야 되는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조절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의 실수가 거듭되게 되고 또 심각한 과오가 가중되게 되면 내 힘으로 통제될 수 없는 인생의 불행한 상태를 만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상태가 그와 같다고 보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연유가 되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굉장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위기에서부터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선장도 말이 없고 선주도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지휘했던 백부장도 더 이상 그 배에서 지휘관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누구도 권위 있게 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효율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때 바울이 났습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여기 함께했던 276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 내 손에 맡겼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는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절망 가운데 사람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고 혼란이 거듭되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생명마저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을 때 마지막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격려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위기에서부터 건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 위기의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구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 마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이 배를 운행해 나가던 선원들이 자기들은 바다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저간 그룹배 타고 탈출할 생각하고 탈출을 시도하는데 바울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군인들을 통해서 만류하고 그룹배를 끊어버립니다. 어찌되었건 그들 모든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다시 결속했을 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또는 군인들이 이 상황에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들의 책임이니까 현장에서 처형하자는 말을 냈지만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게 하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게 했을 때 마침내 그들 모두가 구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일수록 어떤 행동과 처신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경험이나 물질이나 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배에 탔던 사람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났던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가시다가 풍랑 만난 적도 있고 제자들만 건너가다가 풍랑 만난 역사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 만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수습될 수 없는 위기들이었습니다. 요나 이야기도 그러하고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도 그러하고 바울이 만났던 풍랑도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풍랑은 거칠고 위기는 심각했지만 이 모든 풍랑 사고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허락하시지만 우리에게 참혹한 실패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시험이 다가오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문제 해결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셔서 이 심각한 풍파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살 길을 보이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나아가신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요히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터인데 그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